요한계시록 65번 메시지 새 예루살렘 7번째 그 성의 중심 나라마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중심은 그 수도로서 중앙정부가 소재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역시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이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중심입니다. 또 우리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라는 어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같이 보좌와 성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위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요 그분의 표현을 위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행정을 통한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행정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보좌가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정이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 미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표현은 주변에까지 널리 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행정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표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계시록 22장 1절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즉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을 위한 하나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이심을 입증합니다. 영혼 안에서 보좌 위에 앉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보좌로부터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삼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서 그분의 구속받은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보좌가 없음을 주목하십시오.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용어들에 따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언급하는 것은 별개의 두인격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나란히 앉아 계십니까? 21장 23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빛에 비유되고 어린 양은 등에 비유됩니다. 빛과 등은 분리될 수 없으며 나란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빛은 등 속에서부터 밖으로 비추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신 어린 양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나란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등이신 어린 양 속에 계시면서 그분을 통해 비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 전통적인 삼일성의 가르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보좌 위에 계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인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또한 순수한 말씀에 따라 성경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그 등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결국 빛이 등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 실체가 아닙니다. 즉 그분들은 두 면을 가진 하나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삼일성을 설명하기란 신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해낼 만한 어휘와 용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합당한 어휘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등이신 그리스도, 곧 어린 양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둘 모두 하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들이 둘이 아니오 하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구속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어린 양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의 보좌 위에 계시는데 이는 그분이 자신을 그분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함입니다. 정금산의 정상에 있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는 정금산의 정상에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하나의 길은 결국 그 보좌로 인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인류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례받은 것입니다. 침례란 실제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주문을 통과한 직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로 인도하는 정금길 위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공급의 유일한 근원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 공급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생명 공급으로, 그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행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그분의 행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권위와 교회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통치가 있는데 이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성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생명 공급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곧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시킬 때만이 우리는 능히 그분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에 신성한 권위를 갖고 있음.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신성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생명 공급은 이 권위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 공급을 누리면 우리를 이 권위 아래로 인도합니다. 생명수의 흐름은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성한 권위를 가져옵니다. 생명수의 흐름 안에는 생명 공급과 생명 안의 교통을 가진 신성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공급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오게 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네 형제님에 져서 영적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권위자로 만드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유의 권위는 스스로 만든 권위입니다. 참된 권위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명 공급을 누림을 통해 나옵니다. 그 성의 생명 공급, 생명수의 강. 이제 우리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들, 그분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 안으로 분배하시는지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을 수단으로 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1절에 따르면 이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시편 46편 4절, 에스겔 47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강들로 예표된 그 강은 그 흐름 안에 있는 생명의 넘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하나의 강의 네 근원처럼 거룩한 성의 네 방향을 통과하면서 흐르는 하나의 강입니다. 그 풍성을 지닌 이 하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지적하듯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많은 강들이 됩니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 영으로서 그들 안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예표되며 상에 찔린 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됩니다. 여기서 이 생명수는 새 예루살렘 전체를 공급하고 흠뻑 적시기 위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성은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되어 하나님을 그분의 생명의 영광 안에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강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의 강이 마침내 땅의 사방에 이르는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이 강을 언급하는 다른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고 말하며 같은 장 구절은 또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강은 또한 신약에서도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마름으로 인해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으며 주님은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내맞은 반석에서 나온 물은 생명주는 영의 예표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명수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의 강이 많은 강들이 됨을 봅니다. 생수의 강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유일한 생명수강의 여러 다른 방면들의 많은 생명의 흐름들입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가 22장 1절에 언급된 생명수의 강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강에 대한 문제의 기원과 그 발전을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옴. 이미 보았듯이 생명수의 강은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이 강은 다름 아닌 생명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흐르고 있는 영입니다. 22장 1절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 강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어린 양인 아들은 구속자이시며 그 강은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통로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22장 1절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와 그분의 구속된 자들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3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가 그분의 행정에 달려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생명 공급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의 분배는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 분배는 그 성의 모든 곳에 이를 것이며 온 성은 3일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흠뻑 적셔지고 두루 침투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성은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계시록 22장 1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보좌와 강에 관해 읽었지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 강이 나선형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여 년 이상의 체험들을 통해 점차 나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나는 기꺼이 그분을 나의 머리로 취하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즉시 살아있는 그 무엇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이나 해석이 아니라 전적으로 체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계시록 22장 1절을 이해한다. 나는 내 속에 보좌를 갖고 있다. 내가 이 보좌의 권위와 머리 되심에 순종할 때마다 내 속에는 뭔가 흐르는 것이 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이 그림은 반드시 우리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즉 우리의 권위로 삼고 그분의 머리 되심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보좌가 우리 영 안에, 심지어 우리 전 존재의 구석구석에 세워집니다. 세워진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주는 영이 우리 속에서 흐릅니다. 이 보좌는 그분 자신을 모든 구속된 자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그분의 머리 되심이 있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으로 흠뻑 적셔지고 두루 침투되어 그분의 바로 그 표현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음. 이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거룩한 성의 길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의 매일의 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은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신성한 생명이 흐르는 곳에 그분의 백성이 다니는 거룩한 길인 신성한 본성이 있고 신성한 본성의 거룩한 길이 있는 곳에 신성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거룩한 길인 신성한 본성은 늘 함께 다닙니다. 이같이 생수의 강은 이 신성한 길에 따라 있으므로 우리는 신성한 길 안에서 행함으로 그것을 누립니다. 수정같이 맑음. 일절은 또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다고 말합니다. 생명수가 수정처럼 맑다는 사실은 그것이 흐릿하거나 불투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흐를 때 그것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보다 더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당신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중이라 합시다. 당신이 신성한 생명의 내적 규제에 아멘 할 때마다 당신은 힘을 얻고 적셔지고 신선해질 뿐 아니라 수정처럼 맑게 됩니다. 당신은 한 가지 항목에 관해서 투명할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에 관해서도 투명할 것입니다.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그것은 우리의 시력을 가리는 것들을 떠내려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투명한 통찰력을 주며 우리 존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수정처럼 투명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눈이 멀게 되었는데 이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성경이 내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는지를 분석하려고 나의 정신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중 상당히 많은 이들이 같은 종류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분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눈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분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함으로 저는 자신을 당신의 머리 되심과 권위에 순복시킵니다. 주여, 당신의 보좌를 내 전 존재 안에 세우소서.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즉시 내적인 흐름을 누릴 것이며 이 흐름은 당신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수정같이 맑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관련된 모든 것, 즉 당신의 상황과 상태가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이것이 진실임을 증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주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먼저 그들은 그것에 관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교통하려고 장로들에게 갑니다. 장로들은 연령, 교육, 인종, 가정환경, 기질, 영성 등에 관한 몇 가지 원칙들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40여 년 전 나는 이 같은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에 관해서 내게 자문을 구하러 올 때마다 나는 늘 그가 고려해야 할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주곤 했습니다. 만일 그가 북부 출신이라면 나는 그에게 그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들 때문에 남부 출신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그에게 비슷한 기질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가 빠른 기질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느린 기질을 가진 자매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꽤 설득력이 있었으므로 청년들은 내게 동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 안에 있을 때 발견한 것은 단지 원칙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이나 교육이나 종족이나 기질이나 영성 등에 따라 분석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주님은 결혼에 관한 주의 뜻을 아는 길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님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보다 그 길은 단순히 자신을 그분의 머리 되심에 순복하고 그분의 흐름이 자신 속에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신들을 주께 순복하고 신성한 본성의 정금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정금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복해야 하며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권적인 주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당신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내적 흐름이 있는지 또한 그 어떤 내적 공급인지 그 즉시 그 흐름이 우리를 맑게 하고 우리는 주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이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가리는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합니다. 온 상황이 내 눈에 수정같이 투명합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오직 체험에 의해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값없음. 생명수의 강물은 절대적으로 값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기 위해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생명수가 무료라 하더라도 오직 신성한 길 위에서만이 무료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생수에 참여하기 위해 신성한 길로 와야 합니다. 비록 생명수를 위해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해도 당신은 정금길 위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수의 이 값없는 선물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 즉 당신의 삶에 관한 관념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관한 관념에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금길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하며 정금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참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정금길로 돌아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생명수를 대가 없이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체험으로부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절은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강 양편에서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생명나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생명수의 흐름을 따라 퍼지고 뻗어나가고 있는 한 그루의 덩굴나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의도하신 것을 영원토록 이룹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에게 닫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믿는 이들에게 열려졌습니다. 오늘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믿는 이들의 공통된 분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상으로서 누릴 것입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이들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원한 분깃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한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분 자신을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나눠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생명나무이시기도 합니다. 생명의 강 양편에서 자라고 있음. 생명나무는 생명의 강 양편에서 자랍니다. 그것은 위로 솟지 않고 덩굴나무처럼 퍼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수의 흐름을 따라 유용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수이신 그 영의 흐름을 따라 유용한 생명 공급입니다. 그 영이 흐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모두 길로 상징되었듯이 우리의 거룩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 있고 또 그 본성과 더불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에 대한 공급인 동시에 그 성이 공급받는 길입니다. 내가 1절과 2절의 언급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길 한가운데 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자연히 강의 양편 두기 됩니다. 생명나무는 강의 두개서 덩굴나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적절한 체험을 가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길과 강과 나무는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주문을 통해 들어가서 정금길 위에 이를 때 당신은 즉시 강의 흐름을 맞게 됩니다. 생수의 흐름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선명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가령 어떤 자매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간다 합시다. 그 자매가 그곳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적 길인 신성한 본성이 그녀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없고 단지 내적인 규제만 있습니다. 그 자매가 상점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 때 그 내적인 규제는 그것을 내려놓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 그 물건을 사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며 또 다시는 사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내적 흐름이 멈추고 맙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 자매는 자신이 기도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비록 그녀는 입을 열어서 주님께 무언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녀의 내적 존재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의 내적 규제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소극적인 실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일을 살펴봅시다. 가령 그 내적 규제가 이 자매에게 그 특정한 물건을 사지 말라고 말할 때 그녀가 아멘, 주여, 아멘 이라고 말한다 합시다. 즉시 그녀는 자신이 정금길 위에서 걷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 내적 흐름이 더 세차게 되고 강하게 되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그 내적 흐름이 생명의 풍성한 공급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에 대한 누림입니다. 그럴 때 그 자매는 아마 더 이상 그 상점 안에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상점을 떠날 때 그녀는 찬송을 하거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길 위에서 걷고 흐르는 강을 함께 마시며 생명나무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적인 방법으로 정금길과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접근한다면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들의 체험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을 이해하기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온 존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복종시킬 때마다 그분의 보좌가 우리 속에 세워지며 이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의 강은 정금길 한가운데 있고 이 흐르는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우리의 풍성한 생명 공급으로서 강을 따라 자라고 있는 덩굴나무입니다. 보좌는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권위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 되심에 순종하자마자 생명주는 영이 즉시 우리 속에서 흐르고 우리는 자신이 정금길 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금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생명주는 영의 내적 흐름이 놀랍고 신선하게 하고 만족해하고 공급해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흐름을 충분하게 묘사하려면 대단히 많은 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생수의 흐름을 따라서 강의 흐름에 의해 자라는 생명나무의 풍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강의 흐름이 있는 곳에 우리를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험 안에서 나는 보좌와 생명수의 흐름과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생명 안에서의 체험 문제입니다. 열두 실과를 맺음. 이 절은 생명나무가 달마다 그 실과를 맺으면서 열두 실과를 산출한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 실과들은 늘 신선하고 달마다 산출되며 연중 열두 실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두 실과들이 있다는 사실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 안에서의 완성을 위해 풍성하고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열둘이란 숫자의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그분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이같이 열두 실과는 그분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의 영원한 완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달마다라는 언급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여전히 달이 있어서 12개월로 나뉘어짐을 가리킵니다. 해도 역시 그곳에 있어서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으로 분리시킬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는 7으로서 그분의 현재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더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12은 새 예루살렘의 숫자로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사도의 이름을 가진 12기초석들과 12지파의 이름을 가진 12진주인 12문과 생명나무의 12실과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 성 본체는 길이와 폭과 높이의 크기가 셋 모두 12의 1000배인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성벽은 12의 12배인 144 규빗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매년 12달이 있고 낮 12시간과 밤 12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 의해 누림받은 하나님의 구속된 모든 이들은 영원토록 생명나무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이 누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그분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음. 이 절은 또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뭇잎은 사람의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 잎사귀를 처음 사용한 것은 그 자신을 위한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그리스도의 공적을 상징합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이는 그들이 영원토록 신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회복된 망국은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공적을 그들의 지침과 규제로 취하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에 의해 치료받는데 이는 그들이 영원히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망국이 주 예수님이 이를 행하시고 행동하시는 방법을 바라볼 때 그분의 공적이 그들을 치료하는 근원이 될 것이고 이 치료가 그들의 인간 생활을 영원히 유지할 것입니다. 그 성의 다스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비달에 있는 망국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은 망국이 그 빛으로 인해 다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끝에 상당히 많은 땅의 거민들이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대 동안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죄받은 자들인 염소들은 저주를 받아 불못에서 멸망하고 반면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인 양들은 복을 받아 창세 때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처럼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왕들이 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곳인 천년왕국의 시민들로서 망국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이 나라들 중 일부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주님을 거스려 반역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새 땅으로 옮겨져서 새 예루살렘 주변에 살며 그 빛에 의해 행하는 망국이 됩니다. 그들은 21장 3절과 4절에 언급된 백성들일 것입니다. 피조되긴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들의 치료에 의해서 창조된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조차도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영광을 가진 새 예루살렘의 빛남 아래에서 그들 역시 어둠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은 새 땅 안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구속되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 왕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왕 중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망국의 영광은 그들의 정선된 소산물일 것이며 그들의 존귀는 상태상의 귀중함과 지위상의 위엄일 것입니다.